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2022년 제1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 이번 교과의 저자는 앤드류스 대학교에 있는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신약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펠릭스 코르테즈입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과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 1월 1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2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그대가 직접 듣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했던 설교의 인용문이나 요약본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듣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경 속에 하나의 완전한 설교를 남겨주셨다. 바로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이 쓴 이 편지를 가리켜 권면의 말이라고 불렀는데 이 표현은 회당과 기독교 예배에서 하는 설교를 가리킬 때 사용된 것이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완전한 기독교 설교라고 주장되어 왔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인 비방과 환난을 경험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갔으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사도는 이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 그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호소한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체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해한다. 느끼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 감사한다. 행하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로가 되는 편지나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증거들을 통해 그들이 선택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나요? 3. 그리스도의 치욕을 진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4.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5. 지쳐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6.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7.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꼭 유념하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들의 삶과 지연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적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 머물며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아침에 첫 시간을 구별하고 또 저녁에 마무리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관리하도록 청소년들을 코칭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아침과 저녁의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큰 시간의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빨리 할 일들 끝내고 또 하나님 말씀도 보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꿈을 찾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 주 한 주 저와 함께 찾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 마음에 뜨겁고 또 대쟁투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 예언의 역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에다가 섞여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정말 몰랐던 것이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정말 기복이 너무 심했고 또 교회에 나온 일도 띄엄띄엄 했던 이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주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할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한 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 안에 있는 꿈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36학교에 다니면서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이념을 가진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번에 꿈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본인이 적어놓았던 그 학교의 이름과 그때 썼던 사명문을 사진 찍어서 제게 올려주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길을 묻는 젊은이에게 그에게 정말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은 어디인가 하고 질문하면서 그 위에 성경절을 봤더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명이 왜 사람들의 빛이 되는가? 질문을 던져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어둠이란 누굴까요? 이 어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정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요. 때때로 이 빛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복음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36편 9절에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인류에게 임할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유대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네, 그들은 사건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천년의 시간 동안에 시간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 지치고 또 의식과 가정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포함시켰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봤더니 포로를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그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고 또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그 국가가 결국 사는 길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충실을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역경과 굴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구주를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류 가운데서 보존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별은 선지자들 통해서도 반복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어떤 복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신명기 26장의 말씀, 또 28장에 있는 말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택함을 받고 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그들은 하늘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세상적인 이방의 풍습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은 시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말씀 가운데서 있는 이 놀라운 교훈이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통찰력을 흐리게 한 것은 바로 말씀을 연구하되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형식에 집착하여 결국 부패와 형식적인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는 보여주기 위한 평판에 마음을 두는 시선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마음에도 역시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한 이론적이거나 그리고 또 늘상 있는 그러한 습관적인 것이 될 때 내 마음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와닿았습니다.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사단은 말씀을 보지만 예언을 연구하지만 영적 통찰력을 흐려서 예수님 초림할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하는 성경절들을 잘못 적용하고 또 그 구절들을 간과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을 흐트러뜨리는 이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할 수 있는 무서운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언을 연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 세상에 얻어야 할 욕심과 또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실패하는데 오늘 저희도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준행할 때에 세상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의 복음의 사자로서 오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메리골드와 금잔화는 같은 국화과의 식물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금잔화는 가을에 씨를 뿌리면 4월에서 5월에 꽃이 피는데 금색 술잔 모양의 꽃이 피어서 금잔화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금잔화는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남유럽이 원산지이며 금송화라고도 불리고 높이가 30에서 50cm 정도로 균일하게 자랍니다. 금잔화는 메리골드에 비하면 키가 작고 꽃이 피는 기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시기를 조절하여 연중 꽃을 피게 할 수 있습니다. 금잔화는 주황색과 노란색 등 주로 황색 계통의 꽃이 피며 밤에는 오므라듭니다. 내한성이 있어 난지에서는 가을에 파종하면 12월부터 봄까지 출하가 가능합니다. 산성 땅을 싫어하므로 흙에 석회를 섞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가꾸어야 하며 화단과 화분 이외에 꽃꽂이나 꽃다발 등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꽃말이 겸손과 인내인 금잔화는 피부에 좋아 목욕제나 화장품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이에 반해 메리골드는 주로 봄에 씨를 뿌려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계속 피는 것이 특징으로 진한 쑥향 비슷한 특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메리골드에는 60에서 90cm 정도로 키가 큰 아프리칸 메리골드와 30cm 이하로 키가 작은 프렌치 메리골드의 두 종류가 있는데 메리골드는 멕시코가 원산지로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금잔화의 씨앗은 갈색으로 둥글게 구부러져 있고 톱니 같은 이빨이 있는 특이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메리골드의 씨앗은 붓처럼 생겼는데 검은 몸통에 흰색 껍질 같은 것이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아프리칸 메리골드는 천수국, 프렌치 메리골드는 만수국이라 부릅니다. 두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프리카는 잎이 여러 겹이고 풍성한 공 모양의 노란 꽃들이 많고 반대로 프렌치는 납작합니다. 꽃잎 수가 그리 많지 않고 홍황색 계통의 꽃이 많습니다. 아프리칸 메리골드는 꽃잎 겉의 아웃라인이 큰 매력이며 오래 피고 매우 강렬한 색상이 특징입니다. 천수국 아프리칸 메리골드는 꽃잎 끝이 심하게 꼬불꼬불한 파상형이며 식물체가 크고 꽃의 직경도 10에서 13cm 정도로 커서 큰 꽃은 만수국의 두 배나 자랍니다. 만수국은 옆으로 퍼져나가지만 천수국은 곧바로 서서 자랍니다. 만수국은 원산지인 멕시코에서 프랑스로 건너간 후 유럽으로 퍼지게 되어 프렌치 메리골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천수국은 화단에 심어 멀리서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데 독특한 냄새 때문에 곤충들이 싫어하므로 최근에는 농약을 주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농 채소의 생산을 위해 채소 종자와 혼합하여 파종합니다. 천수국은 여러 개의 꽃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이루는 두상화로 잎은 어긋나거나 마주나며 일회 깃골로 갈라지고 열편은 피침형으로서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으나 밋밋해 보입니다. 측매 끝에 유점이 있어 독특한 냄새가 나므로 해충들이 모이지 않는데 그 냄새는 서양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합니다. 줄기 전체에 털이 없으며 가지가 많이 갈라져 나옵니다. 여름철에 피기 시작한 꽃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이어집니다. 씨는 다소 모가지며 굽고 갓털은 가시 같으며 길이가 같지 않고 검은빛이 도는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메리골드의 노란 빛은 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신체에서 항산화 작용을 나타냅니다. 항산화 성분은 각종 질병과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야맹증 같은 각종 안구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거나 세포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리골드 추출물은 신체의 방어체계를 자극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낮추어 세포의 손상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한 메리골드에는 눈에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망막에 작용하는 항산화제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력 저하를 막고 백내장과 같은 주요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리골드는 상처의 치유를 돕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메리골드를 크림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여드름이나 발진을 완화하는 데 좋으며 차로 마실 때는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진균 작용을 나타내어 무좀이나 버짐을 막고 감기로 인해 나타나는 목 통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구강 세정제로 사용하면 입안에 난 상처의 치유를 돕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메리골드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근거에서 나타납니다. 메리골드는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질환에 효과적이며 치질과 변비, 장내 가스 등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리골드 추출물을 처방한 후 4일 정도가 지나면서 염증 질환이 개선되었다 하며 피부 질환이나 습진, 여드름과 같은 질환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메리골드는 특정 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밝혀졌는데 유방암 수술을 마친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메리골드를 함유한 연고를 사용한 사람은 다른 연고에 비해 피부 가려움과 같은 증상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여성의 경우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메리골드로 만든 오일은 여드름이나 여드름이 지난 후 발생하는 흉터, 자외선으로 인한 다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메리골드의 효능이 인체에 이로운 것은 맞지만 다른 모든 약재가 그렇듯이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골드가 상처 치유에 좋다 하더라도 보조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며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은 메리골드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진 바 없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메리골드로 차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꽃잎 아래의 시방을 없앤 후 가위로 꽃잎을 잘게 잘라줍니다. 후라이팬에 면 보자기를 덮은 후 꽃잎을 올려놓고 후라이팬에 열기가 올라오면 꽃잎이 타기 전에 불을 끄고 식혀줍니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끈 후 물 200ml당 꽃잎을 두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물이 천천히 식어가도록 15분 정도 방치해줍니다. 메리골드가 충분히 우러나면 꽃잎을 제거한 후 남은 물을 마시면 됩니다.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식재료와 성경적인 생활 방식으로 건강한 노화를 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음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은 이 놀라운 장면에 압도되어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소식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몇몇 여인들은 어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지난 3일은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진한 어두움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3일 전 정신없이 요셉의 무덤에 모신 예수님에게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기에 그들은 서둘러 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다른 제자들, 남정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연약한 여인네들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느냐고. 사실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부둥치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 시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들을 붙잡으러 올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어두운 새벽 미명에 주님이 누워계실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이 주님의 한마디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그럴 만도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당한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라도 이 여인들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걱정은 하나, 무덤에 도착하면 누가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굴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간절하면 그 새벽 미명에 돌을 굴릴 힘도 없으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 믿음이 이 여인들의 믿음과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돌을 굴려낸 힘도 확신도 없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가는 도중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발걸음은 전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주위는 하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분명히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광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병사들은 기절하여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모두 함께 온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온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오던 발걸음을 돌려 쏜살같이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이 뒤이어 무덤에 도착했고 여인들 역시 그 장면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여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옆에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바로 돌을 굴려낸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조금 전까지 하늘의 영광으로 로마의 병사들을 기절시켰던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여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무덤 속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무덤 속에서 또 다른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제서야 여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인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그 여인들은 가지고 온 향유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향유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발을 따라 여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떠나 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길을 먼저 달려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이 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온 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을 찾아 달려와 버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을 향해 달렸습니다. 거친 바위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들은 아픈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그들은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의 문을 굳게 가로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누워져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언의 신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천사를 만났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여인이 그대로 남았는데 그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홀로 뒤에 남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만큼이나 공허하고 쓸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예수님이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앉아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풀었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천사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의 이 물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줄 사람을 찾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마리아의 귓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음성은 마리아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정신없는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만일 알려주면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무덤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도 호화스러운 무덤이라면 자신의 오빠가 누웠다가 살아난 바로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리아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인자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들을 수 없는 목소리라 생각했던 그리운 주님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무작정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라보니요. 그리고 그녀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희생이 간합되고 이제는 죄 지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의 보증서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드리는 어떤 사람의 경배도 받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정금보다도 희소케 하시고 오빌의 순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친히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불안과 혼란, 의혹 속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무덤에 달려갔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한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여인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특별히 가장 심한 양심의 고통을 겪고 있을 베드로의 이름을 콕 찍어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잠깐이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그냥 지나쳐 가지 않도록 꼭 붙드십시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희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사업의 선구자들. 작은 면에서는 그대를 위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대는 주급을 받기 때문에 이면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이들 사업의 선구자들은 온갖 종류의 궁핍을 겪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했고 또한 저들의 수고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대에게는 그대를 지원하고 그대의 수고에 대해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동정적인 형제들이 있지만 이 사업을 위해 맨 처음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저들을 후원해 줄 만한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불과 몇 분 안에 그들 모두를 열거할 수 있다. 우리는 음식이 없어 굶주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땅한 옷이 없어 추위에 떤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우리에게는 호텔 경비를 지출할 만한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개인의 탈 것을 통해 밤을 새워 여행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여러 마일씩 걸어 다녔는데 이는 마차를 세낼 만한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오,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삼바된 영혼들은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렇게 각박하게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행사할 필요를 느꼈다. 그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단순성을 배웠다. 고난 속에 빠졌던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고 입증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피곤한 길의 큰 바위 그림자와 같은 분이셨다. 나의 형제여, 궁핍과 고난과 필요 속에서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대와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체험이 집이나 땅이나 금은보다도 훨씬 더 그대에게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사업 초창기에 손수 생활비를 벌면서 진리를 출판하기 위해 고생한 일, 과로와 극도의 궁핍 가운데 빠졌던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언급할 때, 사업에 참가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우리의 젊은 설교자들 중 어떤 이들은 곤혹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은 우리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 과시한다고 우리를 비난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생활이 진저리 나는 염려와 궁핍과 자기 희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동정할 줄을 알지 못하고 대조되는 것에 대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 그토록 큰 대조를 보이는 다른 이들의 체험들을 제시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수고가 호의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다. 내 남편은 소화불량이었으며 우리는 하루에 세 번씩 믿음으로 힘을 더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다. 내 남편은 큰 낫을 가지고 목초밭으로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렬한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힘을 통하여 그는 그곳에서 목초를 베는 일을 통해 돈을 벌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산뜻하고 평범한 옷을 샀으며 우리 형제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먼 주로 가는 삭스를 지불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를 언급할 권리가 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과거 경험을 언급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의 권면을 이행하고 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업과 함께 어울려 짜여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떠나서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지극히 작게 시작한 사업이 더디기는 하지만 분명히 힘을 얻어 번창해가는 발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애쓰고 고생하며 거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일한 사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을 수 있겠는가? 이 일에 있어서의 우리의 체험은 우리에게 값지다. 우리는 이 일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모세는 살았던 이들 중 가장 온유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평 때문에 애굽을 떠난 후 저들의 죄악된 길을 반복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으며 저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길을 옹호해야 했다. 이스라엘을 떠나 죽기 바로 직전에 그는 애굽을 떠난 후 저들이 저지른 반역과 불평의 역사를 저들에게 다시 들려주었으며 저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했는지를 말했다. 그는 자기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일을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3장 26절.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제시하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신명기 9장 24절. 그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저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 영혼을 슬픔 속에 겸비하게 했는지를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와 반역에 대해 모세가 자주 상기시키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저들의 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함이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던 과오와 죄들에 대해 그들이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감사드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비와 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지시하셨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